제2장 사도들 첫 번째 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일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자로서의 명칭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은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분이 예수라 칭함받으신 것이 그분의 사람 되심인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고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시니 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내심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원칙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외국의 사절로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란 외국의 사절로서 나가는 한 무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첫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므로 첫 번째 사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큰 사도라고 했습니다. 열두 사도.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일이 오래가지 못함을 아시고 한면으로는 일의 책임을 짊어지셨고 또 한면으로는 이 책임을 짊어질 한 무리를 택하셨으니 이 무리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무리도 자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 대해 보내심 받은 사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은 제자들 가운데서 선택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인 것은 아니지만 사도는 반드시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가 나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된 자에게는 반드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사도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세상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열두 사도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안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들을 다만 사도들이라 칭하지 않고 그 열두 사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두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다른 일꾼들에게는 없는 지위입니다. 그리스도께 특별한 보좌가 있듯이 열두 사도들에게도 열두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유다가 악을 행하여 이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남은 사도들을 인도하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열두 사람의 직분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띠아가 열두 사도의 수에 가입한 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열두 사도 가운데는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더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열두 사람의 위치는 특별한 것입니다. 후에 계시록에서 그들의 종말을 보아도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은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일꾼들이 있으나 이 열두 사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일꾼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주권에 의해 이 특별한 지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열두 사도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음을 봅니다. 성령 시대의 사도들. 사도이신 주님은 유일무이한 사도이시지만 이 땅에 계속 계시지 못했습니다. 열두 사도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지만 이 땅에 계속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 열두 사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열두 사도가 떠난 후에는 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신 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일의 책임을 성령께서 짊어지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사도로 세우셨고 아들은 이 땅에서 열두 사도들을 세우셨으며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열두 사도의 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거기에 세워진 사도가 열두 사도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무리의 사도가 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시작됐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초의 열두 사도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이 서신에서 그들에게는 지위가 없습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이 몸의 하나를 말하고 또한 한 무리의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사도를 언급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직 그의 위치를 얻지 않으면 몸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전 그분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하는 사도들이고 주님의 승천 후에 세워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도들입니다. 물론 열두 사도들에게도 에베소서에서 말한 사명이 있지만 열두 사도의 열두 사도됨은 에베소서에서의 사도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열두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처음에 열두 사도가 일을 했었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그들이 계속 일했음을 봅니다. 그러나 13장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행자처럼 나아와 교회의 주로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나가는데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일한 결과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 사도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는 헬라어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문장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보내신 두 사람이 곧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두 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곧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의 책임은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형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역의 네 종류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무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책임은 특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즉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일할 열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열두 사도 외에 한 무리의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한 사도는 유일하게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 후에 열두 사도는 특별한 자들이고 하나도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사도 후에 더 이상 사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사람을 사도로 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하는 일이 지나갔으므로 성령은 열두 사도 외에 사도를 계속 택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사도는 다른 차원의 사도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 한 끊임없이 계속 사도를 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런 부류의 사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도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이런 사도들이 아직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미말에 두셨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인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우리라고 말했으므로 바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위의 문장을 읽어보면 아볼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소스데네도 우리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아볼로나 소스데네를 가리키거나 두 사람을 다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도일 뿐 아니라 아볼로나 소스데네도 사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이란 바울이 유대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연보를 전달할 때 보낸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없지만 그들은 이름난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을 여러 교회의 사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는 뜻은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일 뿐 아니라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에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서 바울은 또 한 무리의 사도된 우리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와 함께 이름을 적고 편지를 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두 청년이 다 사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열두 사도 외에 또한 모든 사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는 반드시 열두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은 열두 사도 외에 모든 사도의 무리를 세우시어 사도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마지막 사도이므로 바울 후에 더 이상 사도가 없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맨 나중과 지극히 작은이라는 두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맨 나중 사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안에서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 있어서 맨 나중에 그에게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말했지만 사도 중에 맨 나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맨 나중 사도라면 바울 후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 후 주님의 보이심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말했을 뿐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셨고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사도들을 택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두 사도 이후로 사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 이후로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여 나아가 일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열두 사도와 같은 특별한 지위가 없지만 열두 사도와 똑같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도의 의미.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도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 한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여야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은사의 문제이지만 사도인가 아닌가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한 가지 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은사가 바울보다 못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다면 그들의 직분은 바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는 은사의 크고 작은 것에 있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사도이고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은사가 특별히 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출사한 사람을 대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성경을 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49절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신약의 사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주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로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구약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한 사도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신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도였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분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헬라어에서 사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는 어떤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 특별히 고귀한 무리가 아닙니다. 사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것은 사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는 곧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이듯 오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도인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무리가 사도인 것처럼 오늘날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무리도 역시 사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사도의 일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역시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라 자칭하지 않고 선교사라고 칭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와 완전히 동등하며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오늘날 선교사들이 왜 사도라 칭하지 않고 미셔너리라고 자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오늘날 선교사들이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는 또한 그가 세상에서 직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직업이 없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직업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직업은 융통성이 있고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인가 아닌가는 그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도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직업이 있는가 없는가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가 이동할 수 없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의 표. 사도의 무리에게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것을 볼 때 사도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표 없는 사람을 일하도록 보내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문제를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중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가 사도로서 사도됨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일 내가 없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고린도의 교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내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고린도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보내셨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이 한 지방에 가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온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온 것이며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열매가 우리가 일하는 위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고 말한 것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보이심을 본 사람만이 사도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바울이 네 가지를 말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둘째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셋째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넷째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바울은 이 중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키고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생략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과 고린도 사람이 그의 일한 열매인 것을 연결시켰고 그가 자유자인 것과 주님을 보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일의 열매를 그의 사도됨의 증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나 그가 자유자인 것을 그가 사도된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유자는 다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노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만 그의 세 가지 자격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사도된 증거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는 사도와 주님의 부활을 한 곳에 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 것을 사도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절들의 주제는 주님의 부활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개바에게 열두 사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을 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보이심을 보았어도 사도요, 보지 못하였어도 사도인 것입니다. 그 500여 형제들은 본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 해서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는 것이 사도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이론일 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된 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도로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사도인 줄을 알 수 있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표가 두 가지 능력, 곧 영적인 능력과 기적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은 참음입니다. 영적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기쁨으로 참으며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필요한 것은 참음이고 이것은 가장 큰 영적 능력입니다. 당신이 참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의 영적 능력의 크고 작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표현을 말할 때 첫 마디가 오래 참음이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는 참음인데 이것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쉽게 손을 놓고 참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사도의 표가 없고 사도 같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사도된 자는 사도된 표로 영적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의 배후에 영적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들은 이방 땅 곳곳에서 사도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한마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도 외에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행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사도이고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능력 행하는 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 중에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행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사도. 사도에도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 사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 제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 제자이고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여 종교 방면에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들은 고린도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이것을 방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일하여 열매를 맺은 후에 이런 열매들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곧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도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사도임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누가 거짓 사도인가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금전입니다. 금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 명예를 도모하거나 이익을 도모할 것입니다. 금전을 도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 형제를 시켜보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특별히 밝았습니다. 금전을 도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 사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돈에 의해 만져진 바 되고 우리의 일이 오직 온전히 주님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전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도 참된 사도에서 거짓 사도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믿는 이들처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여기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선지자이든 교사이든 복음 전하는 자이든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그분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은사가 어떠하든 그가 주님을 만나 보았건 보지 못했건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물으면 됩니다. 만일 그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반차를 계속 이어서 사도된 자입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 중 하나는 아니지만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는 아니지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수는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위임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매의 사도됨. 자매는 사도에 참여합니까? 참여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은 사도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 두 사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안드로니고이고 또 하나는 유니아입니다. 헬라어로 된 권위 있는 어떤 책은 유니아가 여자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유니아라는 이 여자가 사도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중에 자매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열두 사도 중에는 자매가 없었지만 이 많은 사도들 중에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증거는 없지만 유니아의 이 이름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중국어에는 여자 이름 같은 남자의 이름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사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도이지만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큰 사도이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도입니다. 성경은 사도를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했습니다. 어떤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많고 무거움으로 그의 사도 직분도 큽니다. 큰 사도는 그가 받은 위임이 남보다 많을 뿐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들에서 볼 때 성경이 모든 사도가 다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더 작은 사도들이고 큰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말한 사도와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사도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에 대하여 나는 우리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 바울은 특별히 더 수고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으므로 큰 사도였지만 늘 자신이 사도되기에 합당하지 않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바울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참으로 작은 사도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일에 있어서 다툼과 마찰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큰 사도인 것을 말과 질투와 교만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수고와 마음가짐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